요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진 역경을 극복하고 이룩한 이 대한민국의 번영이 국민의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삽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애국하는 그런 그 시민들이 걱정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극심한 사회주의 정책을 펴다가 세계 4위의 경제국가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또 그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방법이 올바라야, 그래야 국가와 사회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무상 채무 변제, 무상 복지, 무상 분배,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이렇게 공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국민들이 맛을 들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민중민주주의의 큰 함정이요 한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고통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신체의 약화가 이제 생기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결혼 문제, 이혼,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등 다양한 인생 문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디프레션, 우울증을 앓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로 이런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굉장히 그게 좋은 희소식이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누구라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런 모든 시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닥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매우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읽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를 보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서 자세히 보시면 몇몇 사람은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조가 됐는데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예레미야의 절망적 스트레스, 국가와 개인의 고통과 고난 대처하기,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런 국가적 고난, 고통의 시대, 또 개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시절에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대언자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이 예레미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레미야의 삶이 일치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그 삶을 산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의 전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질병, 스트레스,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 굶주리는 것, 백성들에게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삶이 대언자 예레미야의 공적인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의 그 절망적인 그 스트레스 속에서 국가와 개인의 고통, 그 다음에 고난 이런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그냥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레미야와 함께하며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를 도와줬던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것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희생이 따라야 된다. 예레미야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이 심지어 반역하는 자들과 불신자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극좌로 가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건 무지와 이런 마귀의 이런 눈가림 이런 거 눈가리기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사람들 위해서 대언하는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전 삶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일대기 그 이야기는 21세기 고통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장부터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 예레미야 당시의 배경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가서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되려면 혈통이 제사장 가문이어야 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을 마친 눈물의 대언자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유일하게 너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대언자였습니다. 기록 시기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주전 590년경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약 41년 동안 어떤 허공의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런 그 나라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입니다. 주제는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 대한 죄, 이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41년 동안 경고를 주세요. 41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멸망하는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이 땅에, 저 유다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까지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리고,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해서 총 120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졌고,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왕국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에 몇 명의 좋은 왕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났다가 또 타락하고, 개혁이 일어났다가 타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됐는데, 이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왕으로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돼서 31살에 죽었어요. 요절했습니다. 31살에. 자, 그래서 요시아는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아, 율법에 있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이 나라가 부흥하겠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고, 그리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온 느고가 바빌론 이 왕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바빌론 이집트의 파라온 느고에게 31살에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가서 보시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더 큰 악을 보기 전에 그 의인들을 죽여서 먼저 데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시아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시아가 이제 죽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모든 게 케이오스, 혼돈과 혼돈의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3달 이제 통치를 했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이제 통치하고, 그가 죽은 다음, 그가 그 이후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세 달 동안 이제 통치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서 느부갓네살 시대에 11년 통치하고, 이 시드기야 때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가면서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고, 그래서 그의 두 눈을 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눈을 인두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지져갖고 눈을 빼는데, 왕이 그 실명하는 그런 거를 대언자 예레미야가 다 보고, 그 신하들이 다 보고, 백성이 다 보고 하는 이런 그 비참한 일이 유다 왕국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대언자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유다 왕국의 극심한 배도의 시기, 타락의 시기, 정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닥치는 그런 그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저기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동쪽에는 바빌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바빌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주전 한 600년경에 수도 니누에가 이제 함락이 돼서 붕괴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신바빌론이죠. 이 바빌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는 두 파가 이 궁전 안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해야 그래야 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가 있고, 아니다,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누르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바빌론 편에 서야 된다 해서 우리 조선시대에 이런 노론, 소론, 뭐 동인, 서인 뭐 해갖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었듯이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집트 편에 서야 된다는 사람들하고 바빌론 편에 서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주장을 펴면서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헛된 이런 논의만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요시아 왕의 제13년에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나오는 4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한 40년 동안 선포한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레미야가 평생도록 외친 메시지가 뭐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되고 절대 이집트나 이집트 왕을 섬기면 안 되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가 결국은 끌려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자, 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다. 물론 유대민족을 향해서 주로 대언의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특별히 유다를 멸절시킨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대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대언자, 대언,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달할 그런 역할을 하는 대언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21세기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성도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았냐? 창세전에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또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6절에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말을 할 수 없다. 대언자의 직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가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입술에 준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이 느리고 그 다음에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그거를 아론에게 주면 아론이 그 말을 들고 가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언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가감하지 말고 그 대상에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기상 14장 6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써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적은 수의 사람을 써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 적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병에서, 어려움에서, 스트레스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언자가 해야 될 그 사역이 평탄한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들, 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신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올바로 돌아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일이 평탄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일 역시 평탄한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대언자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10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것은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해야 돼요. 그게 대언자 예레미야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좋은 것은 세우고 심어야 한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런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악한 것들, 그거는 뿌리째 꽂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세우고 심고 가꾸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대언자의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출하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18절에 19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언자가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고 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의 그 원인, 타락의 결과, 이게 2장에 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11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띔의 섬들을 지나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 부지런히 고찰하여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다. 어떤 다른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데 이건 신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 신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신실하게 그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고 섬기는데, 어떻게 너희는 참신인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 왜 닥쳤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참 하나님, 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기복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런 바알 숭배를 교회 안에 도입을 하고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신들을 다른 신들로 바꾼 그런 민족이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들은 가짜 신인데도 바꾸지 않는데 너희는 진짜 참신 나 하나님을 다른 무상 덩어리로 바꿔버렸다. 13절에 생수의 샘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 터져버린 물 전장고를 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곳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물 저장고를 파야 되는데, 그 물 저장고 뭐 5m고 이렇게 파는데 그 밑에가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그 물이 그 안에 고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수에 샘을 버리고, 그러니까 물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는 뭔가 물을 저장할 그릇을 만들었는데, 저장고, 그게 다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쓸데없는 그런 그 저장고를 만들고는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14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외세가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겠나 하고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의지하면서 이러한 그 이방 나라들의 종이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20절에는 내가 창녀짓을 행하고 있다, 내가 내 남편인데 다른 신들, 잡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 좋은 포도나무로 너를 심었는데 어떻게 내가 들포도나무가 되고 변질된 초목이 됐냐. 21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 때가 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때가 꼈는데 이거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양잿물이나 비누질을 해도 지울 수 없는 그런 때가 너희 가운데 꼈다고 22절에 이야기하고, 23절에는 자기 길로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그냥 자기 길,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달려가는 암낙타 같고, 24절에는 쾌락에 빠져서 들판에서 뛰노는 암낙이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 백성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는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들 이리저리 달리면서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에서 한번 찾아봐라. 만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어서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판단의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해서 젖취를 하셔, 젖취, 판단을 하시는데 이 젖취라고 한 말 안에는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공의롭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거를 공의롭게 판단하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치우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법원도 그렇게 하고 검찰도 그렇게 하고 국회도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모여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부모 자식이 다 그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시의회 구의회 의원까지 몽땅이 다 판단의 공의 이거를 집행하지 못한다. 두 번째, 진리를 구한 사람이 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이 말씀들에 따라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대언자들 보내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 싫습니다 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 신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 이런 그 세력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몇백 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의 공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게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남왕국 유다의 현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저와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사랑침례교회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그 다음에 우리 가정도 정말 판단의 공의,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5장 30에서 31절에 유다 왕국이 왜 심판을 당하느냐, 지도자와 백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 나라의 지도자는 대언자, 그 나라의 지도자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인도를 받는 왕과 통치자들 포함해서 모든 지도층의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저질러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언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백성이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들의 마지막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래서 유다 백성의 패망은 백성과 지도층의 모든 사람들이 무지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인 이런 부실 때문에 생긴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목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거에만 신경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예요? 백성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백성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백성이 좋아한다. 꼭 대한민국하고 얼마나 상황이 똑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결과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하기 때문에 바빌론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자, 20장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절망하는 내용이 왜 절망하는지 그 원인이 나오는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내가 너를 요새도시, 방벽을 세워놓은 요새도시로 만들어주고 쇠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고 노성벽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줬는데 실제 가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런 악한 상황이 이제 되니까 친구 중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마저 자기를 속이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니까 낙담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대언한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내가 정말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인가? 진짠가 가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 와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절망해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니까 아닙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절망에 가득 차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또 날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중상모략하는 거 사방에서 두렵게 죽인다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고 사방의 두려움이 널려 있어요. 백성이 다 그를 조롱하고 싫어합니다. 자, 이런 원인들 때문에 아무리 가서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고 심지어 주님마저도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드디어 9절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했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여러분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이렇게 갇혀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터져나가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펑하고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뜨거운 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그럼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내가 정말 다시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심판의 소식, 저주의 소식이에요. 누가 이런 거 전하기를 원하겠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게 좋지. 이 대한민국이 곧 멸망한다 그러고 교회가 곧 없어진다 그러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은 평안하다, 일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누구든 이 땅을 침략하지 못한다 그러고 백성에게 거짓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백성은 그 거짓 대언자들만 쫓아가고 예레미야의 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그 공생의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이 대언자 예레미야의 모습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언자 예레미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언자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악한 상황에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고 고통과 고난이 되는 그런 일이고 어쩌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것 이상의 더 좋은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가 됐습니다. 예레미야의 최대의 위기가 3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장 시간이 흘러서 유다의 맨 마지막 이 어리석고 멍청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시대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를 섬기면 안 된다. 바빌론 왕에게 굴복을 하고 바빌론 사람들을 섬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시드기야와 또 시드기야의 그 신하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1절 3절 가서 보면 시드기야의 신하 4명이 나오는데 스바데아, 그달리아, 유갈, 바수울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 듣기 싫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에게 해악을 가져오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죽이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의 허락을 받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지하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6절에 이제 생깁니다. 이 지하 감옥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물 저장고 한 5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물 저장고가 아니었나.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가서 물은 사실 거의 없고 물 때문에 거기가 흙이 다 진흙하고 이렇게 엉겨갖고 진창이 돼 있는 거기로 예레미야를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진창이고 이러니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m쯤 돼서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하 감옥에 빠져서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런 예레미야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 지금 우리는 그래도 예레미야보다 낫지 않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결과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지하 감옥의 진창 속에 갇히는 거예요.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고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두 발이 푹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대언자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구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서 구출해내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 구출하시냐? 에티오피아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흑인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잡혀와갖고 지금 내시로 지내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아무 힘도 없는 이방인 내시 종인 에벤멜렉이 어떻게 왕께서 그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고 왕 앞에 간구하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불쌍한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언자가 다시 살아나서 감옥 뜰에 이제 거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 대언자의 이제 마지막이 이 39장, 40장, 4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약 4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했는데 그 대언의 내용이 정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만수무강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출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너희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수밖에 없다. 누구를 통해 닥치냐? 새롭게 일어난 바빌론, 그 바빌론의 그 무서운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유다 땅이 멸절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모두가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41년 동안 대언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레미야만 나타나면 다 피하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39장 가서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9년 10월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와서 그것을 에워싸매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곧 그달 9일에 그 도시가 함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2장에 가서 보시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6절 4월 곧 그달 9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 하여튼 수만 명이 살았을 텐데 먹을 빵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빵이 없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는데 그 애가에 가서 오시면 어느 정도로 비참했냐,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먹을 게 너무 없어, 빵이 없어서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솥에다가 삶아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정도로 비참한 일이 유다 왕국에 닥쳤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이 모든 걸 다 봤어요. 이 황금의 집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불타는 거, 금이 다 흘러내리는 거, 이런 걸 다 눈으로 보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위해서 예레미야를 그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빌론 사람들의 호의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아있는 그 소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예레미야를 속이고 예레미야가 절대로 이집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대언을 했고 지금 또 바빌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속이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유다 백성이 이집트로 가려고 마음속으로 정하고는 대언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묻고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가기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 이집트 내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대언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예레미야를 억지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삶을 마감해요.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가장 가기 싫어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집트 탈출 이후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심지어 솔로몬에게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다시 말을 사고 이집트와 거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이집트로 가는데 여기 44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수에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왕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들과 남자들과 그 자식들이 이 하늘의 여왕, 지금 얘기하면 마리아 같은 이러한 그 아스다롯 이 이방 여신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또 섬기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억지로 끌려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죽는 일이 생깁니다. 자, 예레미야가 얻은 걸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년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얻은 것 총 정리하면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지하 감옥과 매맞는 것과 착고에 갇히는 것 이런 거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건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가 가장 원치 않는 그 땅에서 죽는 이와 같은 어느 면에서 불행이죠. 그거를 예레미야가 몸소 당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 리더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국가적인 이런 고통, 스트레스 이거 다 국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거를 예레미야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감당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던 그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신실한 자로 판단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때는 그가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호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도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서도 이집트에 가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데 가서도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협력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그를 구해준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그 흑인 넷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39장 15절에 18절에 바빌론 사람들이 침략하는 그 위험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그 에벤멜렉이 구출받겠다고 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고 예레미야의 삶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룩이라고 하는 그의 조수가 있었습니다. 바룩, 그의 조수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원하는 그런 일을 다 처리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이제 받아서 그걸 구술하게 될 때 그의 곁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예레미야 대신 전하라고 하면 가서 대신 말씀을 전하고 왕이 잡으려고 할 때 예레미야와 함께 도망가고 또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닥친 이런 고통과 고난 이런 걸 다 그가 봤잖아요. 바룩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해악을 가져오리라. 바빌론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생명을 내게 탈취물로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예레미야 조수 바룩을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출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예레미야만 이렇게 구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그런 분이 아니고 예레미야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던 이 에벤멜렉 그 다음에 바룩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바빌론의 그 침략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던 시절에 예레미야가 그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말 어려운 시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 타락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들이 심하게 타락을 했고 신학교들이 심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고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되겠다 그러고 요새 무슨 뭐 장관이다 뭐다 뭐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 있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다 장로라 그러고 그래요. 아니 무슨 장로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 그래요.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이 대한민국 땅을 지키기 위한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런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으로 부술 것을 부수고 세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보기에 일이 안 되게 보여요. 예레미야는 구원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겸손하게 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요나는 많은 사람 10만 명, 2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는 작은 대언자라고 불렸어요. 이 예레미야는 큰 대언자 중에 대언자인데 사람을 몇 명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어준 그 제목처럼 극도의 스트레스를 매일같이 받았던 그 예레미야 국가의 고통과 고난, 개인의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할 때 긍정적으로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